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러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선한 권면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만 어쩌면 가장 엄청난 또 그 시대로서는 가장 도전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인데 사실상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 부탁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시대에는 순종하기에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를 바탕으로 읽어야 합니다. 노예 제도는 초대교회의 엄청난 이 주제,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게 노예 제도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노예 제도처럼 비인간적이고 또 반성경적인 체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빌레몬서를 쓸 때는 노예 제도가 대단히 일반적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로마 시민도 집에 노예를 한둘씩은 데리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도 집에 텔레비전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시대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도 집에 세탁기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로마 사회에서는 아주 가난한 로마 시민도 집에 노예가 한둘 정도는 다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노예 제도를 바탕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편지 속에 등장하는 오네시모가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노예의 이름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에 무슨 머스모 이름이 개똥쇠, 마당쇠 뭐 이런 것처럼 오네시모라고 하면 로마 사회에서 전형적인 노예들에게 붙이는 쓸만한 놈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노예였어요. 노예 이름이 이름을 보면 표시가 나요. 이를테면 프리모, 세군도 뭐 이런 이름을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서 이게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번호 붙이듯이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읽으면 이렇게 아,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구나 하는 것이 그 이름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려진 바대로 하자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도망을 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도망친 노예다 이러면 이게 또 문제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경제 시스템의 토대가 노예 제도였습니다. 귀족들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모든 경제 활동은 노예가 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뭘 만들거나 뭐 심지어 장사를 하거나. 그런데 노예도요, 이게 다 똑같은 노예가 아니고 험악한 일을 하는 노예가 있는가 하면 이제 무슨 청지기처럼 주인의 재산을 불려주는 뭐 그런 노예도 있고 뭐 하여튼 별의별 노예가 다 있어서 모든 노예가 다 비참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서 뭘 만들어내는 것은 전부 다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제도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이 로마의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노예를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노예는 주로 전쟁 포로들이 노예가 되고 또 빚져서 자기 몸을 판 사람이 노예가 되고 어머니가 노예면 그 어머니 노예가 낳은 아이는 다 노예가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노예 생활을 하고 싶겠습니까? 험악하게 일해야 되고 자기 자유 없이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 로마 제국에 도망치는 노예들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도망치는 노예를 그냥 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도망친 노예를 붙잡아오는 그런 노예 사냥꾼들도 있었거든요. 노예는 다 목걸이, 귀걸이에 주인이 누구다 하는 게 다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도망을 치면 이 도망친 노예는 일종의 일벌백계.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전형적인 사례가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이를테면 탈령병이 노예가 됐습니다. 무슨 해적이 아니지 탈령병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리고 무슨 해적을 이제 십자가에 매달고 그중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그 십자가에 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망친 노예 가장 잔혹한 형벌을 줘서 다른 노예들은 절대로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노예관리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거죠. 그리고 도망을 쳐서 살다가 사도 바울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도망쳐서 이제 바울 만나서 예수 믿게 된 이 오네시모에 대한 처리를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거절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실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자기가 나이가 많다 이런 표현도 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사실 12절을 보면요.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신복이라고 하는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심장이다. 그래서 내가 오네시모를 너한테 돌려보내는데 이거는 내 심장을 뚝 떼어서 보내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놓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놓고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이 부탁, 이 명령에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또 로마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분이 이제 순교했거든요.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문제였습니다. 사도의 빌레몬은 결론적으로는 도망친 노예를 처리하는데 당시 관습 따르지 않고 사도 바울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 권위에 순종한 거고 복음의 원리에 순종한 거죠. 그런데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빌레몬은 아마 귀족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동료 귀족들의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기 개인이 순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 시대의 사회적인 통념 내지는 사회적 관습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당시 사회적 관습 내지는 로마 사회의 일반적인 어떤 룰을 어기고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이 빌레몬이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도전적인 그런 편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 우리가 늘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문제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평판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힘껏 순종한 이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교회가 로마 제국을 이긴 것입니다. 자기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이겼던 힘이 이런 순종하는 데서부터 온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유명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빌레몬은 아주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래서 이 빌레몬은 주님을 향한 사랑도 또 믿음도 이게 유명해가지고 빌레몬 덕분 사람이 많은 거예요. 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사도의 빌레몬은 이 믿음의 교제라고 말했는데 이 일종의 이 코이노니아, 이 섬김, 나눔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레몬 덕분에 아주 위로를 받은 거죠.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은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아주 유익하게 하고 또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는 사도 바울 같은 영적 지도자의 마음을 많이 위로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평소에도 이 사람 아주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야,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이런 섬김으로, 이런 사랑으로 많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주의 종들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빌레몬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아주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가요, 대단히 정중하면서도 아주 대단히 도전적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즐거이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편지를 썼어요.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가 되도록 그렇게 아주 부담스러운 편지를 쓴 거죠. 그런데 이 부담스러운 명령에 빌레몬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요점은요, 바울과 빌레몬이 당시 로마의 풍습, 문화, 관습, 법률에 대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철저한 노예 노동, 노예 노동 이게 너무 중요하고 노예 관리 이게 너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십자가에 매달아야 마땅한 오네시모, 일벌백계에서 다른 노예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 이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형제로 받으라. 이것이 얼마나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래서 더 이상 종으로 노예로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그 시대로서는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 구약 성경 읽으면, 예를 들면 사사기 같은 거 읽으면, 사사시대 교회가 병든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시면서 애굽이나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을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과 구별되고 가나안과 구별된 삶을 살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 교회가 병이 들었던 이유는 애굽과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과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냥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간 거죠. 애굽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힘과 능력 따라가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부자되는 방법, 가나안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는 방법, 그런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그대로 따라가서 가나안의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사사기가 병이 들었어요, 교회가. 그 시대의 풍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로마 제국의 일반적인 관습과 문화는 그렇지만 너는 로마 제국의 관습과 문화 따르지 말고 이 도망친 노예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시대에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이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명령이고, 그런데 그 엄청난 그 명령에 빌레몬이 순종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를테면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18세기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 노예 무역, 이게 뭐 영국 세수의 3분지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사업이었다 그러거든요. 노예 무역.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사람 노예를 잡아다가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에 넘겨주고 하는 이런 노예 무역, 큰 배를 가지고 노예 실어 나르는. 이거 폐지하는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믿음으로 앞장서서 노예 무역 폐지하고 더 나아가서 노예 제도를 없애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요 그게 돈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기념하거든요. 와, 윌리엄 윌버포스 대단하다.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아 맞아, 애굽과 달라야지, 혹은 가나안과 달라야지, 맞아, 기독교인이 노예제도 대항하는 거 당연하지. 그런데 당연하지 않고요, 그 시대에 교회가 두 패로 갈렸습니다. 노예제도 반대하는 기독교인과 노예제도 찬성하는 기독교인. 주류 기독교는 뭐였을까요? 주류 기독교는 노예제도 찬성파였습니다. 노예제도 반대한 사람은 소수였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노예제도를 정당화하고 받아들이고,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셈, 함, 야벳 중에 함의 자손은 종인데 그거 흑인이다, 이게 교회에서 개발한 논리, 사실 성경을 왜곡한 논리, 그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를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가르쳤어요. 그게 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세상에 순종하는, 세상 풍속 따라가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가장 부담스러운 주제는 돈일지도 모릅니다. 돈. 우리 시대는 돈이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시대는 소비주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매 능력입니다. 뭘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마음대로 사서 쓸 수 있는 이 구매 능력. 그게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돈을 저항할 거냐 하는 게 사실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시대마다 사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이 죄악의 정체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 시대 사람들은 세상을 종노릇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왜 지난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세상의 노예가 되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빌레몬서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 시대 풍속에 대항해서 도망친 노예를 형제로 두라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었는지 우리가 헤아리면서, 사실 이거를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속이 있고 이 시대의 문화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적 권면에, 이 선한 권면에 복종하고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사실 좋은 믿음이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맞서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속 따라 살지 않고 복음의 능력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